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죠. 죄인이란 말은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다. 또 나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감기에 걸려 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은 없으시죠. 시험을 볼 때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다. 이런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인간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연약함,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흔히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가 하는 행동, 그가 잘못, 그것은 뭐 잘못한 거죠. 그것은 미워하고 교정하고 경책해서 바르게 살도록 해야 하지만 그것을 범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런 잘못과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이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잘못과 실수를 했을 때 그 잘못과 실수를 그 사람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일을 많이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 잘못한 것,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잘못을, 그런 사람, 그런 잘못한 행동 자체를 비난하고 그 사람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우리도 자주 그렇죠. 우리 주변에 어떤 아이들이 실수를 하고 장난치고 또 잘못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한두 번 말하다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냐? 하면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냐, 어떤 뭐 좀 잘못한 작은 실수, 연약함을 가지고 그 아이의 자체, 그의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미래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말하다가도 화가 안 풀리면 어떻습니까? 너는 그렇게 잘못을 하고 어떻게 그 네 아빠를 닮아갖고 나와버리게 이제 잘못한 아이에서 넘어서서 이제 아빠까지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요즘 세대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교가 뭔지 잘 모르시니까.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우리 세대들은 이런 존중과 사랑보다는 더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많이 살았죠. 나는 뭐 잘못하면 즉시로 비난받고 정죄감 속에서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유교 문화권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뿌리 깊은 정죄의식이 있어요. 아, 누군가를 내가 잘못하면 나는 비난받을 것이고 나는 완전히 망가질 것이야. 이런 이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제가 그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것이 거실에서 공을 갖고 놀다가 거실에 있던 전등을 깼어요. 떨어뜨려갖고 이제 깨진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마한테 가서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또 안 그럴게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해갖고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을 해야겠다. 이거는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사실 뭐 전등을 깬 것이 뭐 그렇게 죽을 일입니까? 근데 어린 심령에 야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그 전봇대에 있었던 구인 광고 뭐 이런 걸 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금방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정죄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용서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 정죄받는 그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지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모든 이런 정죄의 근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함 받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성경에 보면 초막절이 배경입니다. 바로 앞장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설교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공생애가 3년 반이었는데 3년 반 중에서 마지막 6개월 기간을 어떻게 보내셨냐면 이 초막절부터 유월절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유대인들 또 종교인들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오늘날로 하면 9월달, 10월달 정도 됩니다. 유월절은 4월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 마지막 그 예수님의 사역 말미 기간을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유대에 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그 시간이 되는 거죠. 이때가 어떤 때이냐면 예수님이 7장 우리가 7장 그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어떤 말씀을 증거하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런 말씀 증거하셨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귀한 말씀이죠. 한 사람의 생명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구원과 복음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할까요? 살벌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호의적으로 말씀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7장 그 앞절 몇 구절 보면 7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종교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시기예요. 30절에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되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은 이는 톤된 데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을 뿐이지 잡으려고 지금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다. 그런 때죠. 32절에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냈어요. 실제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아주 험악한 그런 시기예요. 예수님이 그냥 평안히 보낸 때가 아니라 아주 이런 종교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를 잡으려고 켜란이 되었던 그런 시기.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 않죠. 성전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절에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걸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신 거죠. 혈기 가득한 아주 분노 가득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틈바귀 속으로 다시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정죄받아야 될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말씀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들어가신 거예요. 마지막 이 순간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를 시험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소해서 좀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아침부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백성들이 다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겠죠. 무슨 말씀 증거하셨겠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용서와 사랑과 회복과 이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백성들에게 증거했겠죠. 은혜 받은 말씀, 은혜 있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어떻게 우리의 죄가 회복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말씀 시간에는 없었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그 자리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는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직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 듣는 시간에는 없고 가서 뭘 했냐면은 고속거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걸려지게 넘어질 것을 궁리하다가 결국 한 사람 데리고 온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물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한가운데 세웠다. 많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데리고 온 거예요. 가는 이 죄를 범한 것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이 사람 상황이었는데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운 거예요. 온갖 정죄와 비난과 또 수치와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여인을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 이렇게 참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왜 데리고 왔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마음껏 비난하도록 마음껏 정죄하도록 사람들에게 이 정죄의 마음을 부추기도록 비난하도록 우리 안에 분노가 막 끓어오르도록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참 악하죠. 악합니다. 이 종교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데리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았대요. 언제 아침에 현장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어떻게 우연히 잡았겠습니까? 길 가다가? 그렇지 않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잡겠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 종교인들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함거리를 삼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어떤 교묘한 수책을 썼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넘어가서 범죄하도록 그렇게 한 후에 현장을 급습해서 그 여인을 잡은 거예요. 여인이야 뭐 어떻게 되든 여인이야 뭐가 어떻게 되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참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악랄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이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당하게 너는 잘 걸렸다. 예수님도 잘 걸렸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도 이 6절에 왜 이렇게 했느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게 종교인들이 생각해낸 예수를 넘어뜨리게 할 이 계략이었다는 거죠. 이게 왜 계략이 되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이야기한 율법을 어기는 게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 예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주게 하기 위해서죠. 예수를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예수가 아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명성에 해를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여자 돌로 치십시오. 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그 로마법에서는 이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도록 선동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쳐도 됩니다. 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종교인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돌로 쳐서 죽였겠죠. 이 여인을. 여인이 뭐 어떻게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인을 죽인 후에 그 즉시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여인을 죽였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고소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참 악하죠. 그런데 이 종교인들의 이런 술책은 그 자체가 이미 궤변이고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간음을 하다 잡힌 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모세의 율법이 실행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로마잖아요. 로마의 법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법에서는 간음이 돌 맞아 죽을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간음하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이 당시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백성들도 알아요. 종교인들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계책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종교예요.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교가 하는 것이에요. 종교의 세력이 빠져들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이 바로 예수를 대적하는 거죠. 이게 그게 뭐냐면 종교의 근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를 대적하는가? 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예수를 대적하는 것보다 이 예수님이 뭘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별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아, 그냥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해. 어떻게든 넘어들. 이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그 8장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는, 너희가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하는 거죠. 너희 아비는 마귀니. 참 무서운 말이죠. 너희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 행동의 근원, 아비다 이 말은 뿌리라는 거죠. 종교가 주는 그 뿌리, 근본, 왜 그런 짓을 하는가, 그 행동,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마귀에서 왔다는 거예요. 마귀에서. 즉 사탄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탄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이 거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누구도 아마 그렇게 예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종교인들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 우리는 생각할 때 누가 이 그 가느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는 그 현장에서 누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가느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가장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봤을 때는 누가 가장 강한 악한 죄인입니까?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근데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거 사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던 유일한 부류가 누구냐면 종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께 나온 어떤 그 죄를 지었던 뭐 세리, 창기, 심지어 오늘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과 같은 이런 사람에게도 너의 아비 마귀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너의 아비는 마귀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종교인들에게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고 또 가장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경책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종교라는 거죠. 종교화되는 거죠.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악한 생각, 또 음란한 거짓, 살인, 또 간음, 탐욕, 속임, 또 음란한 거, 질투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우매하고 이런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물론 나쁜 죄죠. 그러나 이런 많은 죄의 목록보다 더 정말 우리가 주의하고 그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종교화되는 거예요. 종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다 종교화될 수 있어요. 사탄이 이것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가 있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익숙해져요. 익숙해져요. 습관화 돼요. 매너리즘화 돼요. 그냥 그렇게 돼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듯이. 아이들이 학교를 뭐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아이들도 뭐 있겠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종교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죄인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 말씀을 증거했죠. 근데 종교인들은 그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리 창기 주님께 돌아오는 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가장 잘 하는 게 뭐냐면 비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두드러진 열매가 뭐냐면 비난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를 잘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를 좋아한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저 사람은 아 저게 참 지혜가 많고 분별력이 있고 뭔가 많이 알아서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반대하는 용서와 사랑 대신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서 그것을 즐기고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이 괜히 기쁘고 괜히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것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종교화된 이런 열매들의 증상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오늘 종교인들과 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왜 정죄를 하기를 쉬워합니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위로를 얻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막 말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온대요. 즐거움에 막 쾌락이 막 나온대요. 다른 사람 성경 말씀에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은 뱃속으로 쑥 들어간다 그랬어요. 잠언서에 아주 별짓과 같다. 다른 사람의 실수, 연약함,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재밌거든요. 왜 재밌겠어요? 사탄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종교화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더 강하게 비난하면 그 사람이 더 유명한 사람이 돼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아주 극렬하게 막 비난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더 높아질러. 자기가 더 위로를.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를 감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어떤 정치인들이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죠. 막 비난하는데 알고 보면은 자기는 더 큰 죄를 지었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자기의 죄를 숨기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사탄이 가르쳐 준 거예요.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자기의 죄를 숨기려는 그런 방어 기제를 알려준 거예요. 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안에 그런 죄가 발견되는 순간 더 많이 크게 화를 내. 그럼 조폭들 보십시오. 조폭들 세상 이 질서 또 사회 질서 다 무시하죠.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세상 정부의 권위는 막 대들고 경찰 공권력 무시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말 안 듣는 부하는 아주 완전히 죽여놓죠. 자기가 있는 죄를 죄가 드러나는 순간 자기는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분노하는 그 나의 어떤 죄가 무엇인가 하냐면 그 죄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종교에 이런 그 영향력 안에 우리는 누구나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종교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이 자기의 음식이 되어버린, 이게 뭡니까? 바로 종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종교인들은 평생 이렇게 다른 사람 비난하다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인생 망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가운데 정죄받은 한 여인이 그 안에 섰어요. 이 여인은 아침부터 현행범으로 붙잡혀서 그 가운데에 섰습니다. 종교인들의 놀이개감이 됐어요. 그냥 좀도둑이 아니라 부끄러운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끄러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섰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 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그 가운데 한복판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나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다 벌거벗겨져서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 보게 되는, 죄를 지은 것보다 자기 어떤 수치삼, 수치심, 부끄러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그 가운데 막 넘쳐 있었을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종교인들이 얼마나 극악합니까? 한 여자를 그렇게 세워놓고 마음껏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의 마음이 참,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너무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하나님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모든 사람에게 이제 돌 맞고 돌 맞으면서 부끄러운 삶을 이렇게 살겠구나. 아니, 나는 이제 내 인생을 포기해야지. 뭐 이렇게 이런 생각 들었겠죠. 그 현장 속에서. 그런데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판결을 받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그 여인과 같이 그 가운데 세워져서, 세워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탄이 이렇게 고소할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치를 받고 정죄받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고소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형제들을,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참소한다는 말은 고소한다는 뜻이거든요. 고소한다는 뜻이. 여러분, 고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겠죠. 힘듭니다. 그런데 사탄이 밤낮 고소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너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넘어짐에 대해서, 이 여인과 같이 그런 모든 정죄를 받도록 계속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처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의 모습은 우리 죄인이 받아야 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결국 사탄의 고소를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될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소망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향해서 세 번째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막 그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겠죠. 예수님이 아침에 말씀을 경건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여인을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뭐 장소가 막 그 시끌벅적하고 사람들 수군대고 이 여인이 뭘 하다 했대 하면서 막 얘기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한편에서는 종교인들이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하고 이런 아주 난장판이 됐어요. 이런 가운데 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것이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해답을 얻기 위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군중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그 모인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말에 예수님은 6절에 보면 대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썼었어요. 이런 일에 1절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기가 막힌 거죠.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 너무,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너무 극악한 것이길 알았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묻기를 마지않은지라 계속해서 재촉하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재촉하는 거예요.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종교인들, 그럴 때 예수님은 7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종교인들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이것이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이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뭐냐면은 종교의 사고방식이에요. 종교의 사고.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가? 마는가? 항상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뭘 하냐? 마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게 종교예요. 했는가? 안 했는가?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종교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했는가? 안 했는가?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무슨 뜻입니까? 해냐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정신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종교는 우리를 하냐 마냐 요거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하면 괜찮은 거예요. 안 하면 끝인 거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령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그런 여인을 칠 만한 자격이 너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가 없는지, 너는 그 여인이 가졌던 그런 욕망이 너는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죄 안 졌어? 너도 그런 죄 졌잖아.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내면에 있는 그 죄악의 본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종교는 양심에 호소하지 않아요. 양심이 없어도 돼요. 문자와 지식만 있으면 돼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양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종교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양심을 따라하지 않고 옳고 그름에 따라서 우리 어떤 율법에 따라서 하는 거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됐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 어떻게 보면 마비되었던, 경직되었던, 감춰졌던 이 양심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아 맞아. 그러면서 뭐가 깨달아졌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이 무뎌져서 양심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종교와 형식에 가려진 이 사람의 눈이 떠졌어요. 이 양심의 가책이다. 가책이라는 말은 폭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춰진 자기의 모습이 폭로가 된 거예요. 폭로가 됐어요. 양심이 발동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감춰진 죄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 그런 죄 졌잖아, 너 그런 부족함 있잖아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양심이 발동하니까, 폭로되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로써 봤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워서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가 없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꽁꽁 감싸두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서, 종교라는 안전한 틀 안에서 감춰서, 자기의 행위에 근거해서, 나는 저런 여인처럼 그런 가늠 안 했는데요, 그것으로 모든 죄가 다 덮어져서 버렸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 안전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교가 마비시킨 우리의 양심, 이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양심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저희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외식함으로 거짓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들뿔을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 다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또 한 사람은 눈에 티끌만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눈에 들보가 박혀있어요. 나무 들보 알죠? 큰. 그러니까 눈, 그게 박힌 사람이란.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너 그거 좀 빼야 돼,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눈에 티끌이 있는 사람이 들보 있는 사람 보고 좀 빼라 그러겠죠.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들보가 있는 사람이 티끌 있는 사람에게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렇게. 들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작은 티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이 사람이 의로워서 보입니까? 이렇게 영성이 뭐 좋아갖고 그 사람의 눈 속에 티가 어떻게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죠.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눈을 깜빡일 때마다 티끌이, 저기 티끌이 있네, 저거 뽑아야 되는데,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왜 보이는가 말씀하셨는데, 왜 보인다고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고 있기 때문에 티끌이 보이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티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속에 들보를 빼라. 들보를 너 먼저 빼라. 너 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해결하고, 이러한 들보 같은 그 악한 죄들을,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가라. 그런 후에야 다른 사람을 티를 빼든지 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제 자기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이 보여진 거죠. 아, 내가 안에 내가 들보가 있구나.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한 젊은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됐어요. 도저히 양심상 돌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이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나 이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감춰져 있을 뿐이었지. 다 돌아갔어. 그러고 나서 10절에 다 다 돌아가자 예수께서 그때 일어나셨습니다. 그때 다 일어나서 여자여, 여자 왜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적 없느냐? 그렇게 많이 너를 정죄하던 그런 사람들, 너를 위해서 돌을 들었던 사람들, 너를 고발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 다 어디 갔어? 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11절에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정죄한 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그 행동을 통해서 모든 정죄하는 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와 여인 둘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소망의 말씀, 은혜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그 현장에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정죄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죄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겠다. 나의 정죄를 포기하겠다. 나는 너를 위해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정죄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너의 그 부끄러운 죄를 위해서 네가 받아야 될 정죄를 위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늠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뭐 고상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있는 그런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같이 정말 세상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밝히기 어렵고 부끄러운 이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나는 너의 모든 그 수치스러운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수치를 받고 내가 대신 정죄를 받고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저주를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런 정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같은 그런 죄를 위해서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사실로 받고 이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간구자가 됐어요. 간구한다는 것은 대신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청한다는 거예요.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간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모든 고소하는 자들을 다 떨쳐보내고 아무도 정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간구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교인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지만 이 종교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정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무 소망 없었던 한 여인은, 수치스럽게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정죄하지 않는 축복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인이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도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죄함 받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루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런 주님의 은혜가 사랑 가운데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권면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여인의 죄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그냥 값없이 그냥 그렇게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어떻게 하찮은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냥 막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여인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 번도 죄를 지면 안 돼, 이런 뜻이겠습니까? 이제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돼, 이런 말을 했던 것이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남은 인생 속에서 죄를 지었겠습니까? 안 지었겠습니까? 죄 지을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이 이렇게 여인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죄, 결정적인 죄, 너를 넘어뜨렸던 그 죄, 음행의 죄, 그거 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그쳐라,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그냥 똑같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너를 넘어뜨리게 했던, 너를 멸망시켰던, 너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런 결정적인 죄, 그런 죄 반복하지 마라는 거죠. 우리 사람마다 이런 죄들이 다 달라요. 이 여인은 음행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뭐 탐심이 될 수 있고, 어떤 교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혈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 뭐 탐심, 여러 많은 제목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 사람을 결정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죄 끊어라, 끊어라 이 말,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서 죄 짓지 않도록 싸우라는 거죠. 죄와 피 흘리까지 싸워라. 그것과 그것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라.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의 열매들을 맺어라, 이런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마땅히 정죄받아야 할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우리가 마땅히 정죄받아야 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냐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네. 더 이상 정죄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의 많은 고소와 연약함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은혜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껏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주님 안에서 큰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또 나를 정죄하지 않냐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정말 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